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오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에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만찬을 함께합니다. 미 자동차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화되면서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5,460만 명이 자택에서 최소 50마일을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협회는 또 약 4,900만 명이 자동차로, 450만 명은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미 국내 공항이 지난해보다 더 붐빌 것이며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는 1924년부터 이어져온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제공하는 포탄과 정밀무기, 방공미사일, 전술차량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군사원조에 미국의 나삼스 단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를 위한 추가 군수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원조 규모는 19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편 스페인은 루마니아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니콜라이 시우카 루마니아 총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최소 130명의 스페인 병력과 8대 F-18 전투기를 루마니아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동맹국들은 이날 루마니아에서 방공미사일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공중 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해 확전 가능성을 밝힌 터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터키의 최근 시리아 내 공습은 이슬람 극단 조직인 ISIS를 패배시키고 1만여 ISIS 조직원들의 구금을 유지하기 위해 시리아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미국 인력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ISIS를 물리치는 임무와 이 임무를 위해 헌신하는 지상인력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갈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시리아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대표인 알렉산더 라브렌디에프 씨는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터키와 이란 협상단과의 회동 뒤 우리의 논의가 앙카라에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식이 찾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렌디에프 대표는 미국이 북동 시리아 지역에서 파괴적인 경로를 따르고 있다며 쿠르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 안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과 연합하고 있으며 이는 터키와의 깊은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북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공중작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지상군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이란 안보 관계자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 내 쿠르드족 지역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특별히 심각한 보안군의 대응에 연루된 핵심 관리들을 목표로 했다고 미 재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제재에는 쿠르드 지역 사난다즈시의 하산 아스가리 시장과 사법경찰 책임자인 알리 레자 모라디 사령관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이란 보안군에 의한 16세 시위대원의 사망 원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다른 쿠르드 도시인 마하바드를 관할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현지 지상군 사령관 모하메드 타키 오산루를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그가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추가 병력을 파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보다 나은 미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던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어 마하바드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사례를 포함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대에 대한 이 같은 학대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며 북한이 방어적인 훈련을 고실로 불법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에 도를 넘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평안도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는 방어적인 훈련을 구실로 불법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의 위협이 되지 않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유엔 안보리가 미한 연합훈련을 외면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은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려는 우리의 정당한 노력은 어떤 식으로도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불법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단지 불법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한 구실로 미한 훈련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21일 미국의 사촉 밑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걸고 드는 공개 회의라는 것을 벌려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이 분주히 벌려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윤석열 한국 정부를 막말로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지탄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에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막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22일 한국 외교부가 자신들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고 걸고들며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것들이라고 비하하면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졸졸 따라 외우는 미국의 충견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를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먹는 들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함을 쓰기는커녕 천치 바보라며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며 미국과 한국이 제재 압박에 매달릴수록 스스로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으로서 대미, 대남 등 외교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의중을 담은 북한 최고위 수준의 공식 문건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에선 이번 담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입장을 내고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도적이 매를 드는 식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 대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체제를 흔들어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강력 규탄하며 이런 시도에 우리 국민은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 당국에 대한 인식만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벌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동들을 언급하면서 어떻게든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를 피해보기 위해 모든 기회에 책임 전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구조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적인 도발에 하고 있는 북한에게 있는 만큼 이를 우리 측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해상 활동과 사이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독자 제재 검토에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북한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사이버,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제재 부과를 검토할 방침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최고위 수준의 담화에서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악용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이 노골적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고 있는 그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힘을 실어서 한국 사회를 흔들고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불순의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감정을 앞세운 비논리적이고 저열한 수준의 내용이라며 외교적인 패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실장은 김 부부장이 자신들의 대외적, 군사적 행보의 정당성을 이와는 무관한 윤석열 정부의 국내 정치적 입지와 연결지어 찾으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더욱이 최고위 수준의 담화에서 한국 내 정부 비판 세력을 선동하며 국론 분열을 조장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논리적인 공식함들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기존의 자신들이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그랬다라는 주장 이것이 오히려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스킬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숙해 보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어떤 논리적 취약성 더 보여주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며 반발한 담화를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나온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부부장이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이처럼 모욕적이고 강경한 담화를 낸 것은 핵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에 근거하고 있고 이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소폭탄과 ICBM까지 보유하고 있어 미국하고 상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한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고 안보를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그들의 판단, 그러니까 남한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그들의 우월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또 서울 불바다론을 연상케 하는 대남 위협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엔 서울이 자신들의 관역이 아니었다고 한 발언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이 말폭탄 담화를 통해 대남 도발을 위협하면서 고조된 긴장을 유지하고 나아가 향후 대형 도발을 향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 이 동력을 계속 살려가는 방안으로 이제는 이런 높은 수준의 말폭탄을 날리고 있다. 그것은 결국은 북한이 이 이후에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7차 핵실험에 대한 명분을 지금 쌓고 있다라고 뭐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불바다 위협은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마다 북한이 꺼내들던 협박카드로 최근엔 지난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언급하며 삭막하게 잊혀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주일 미군이 F-22A 등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 전문가는 이 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표준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 등 30여 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22일 활주로에서 전투기들이 대열을 형성해 훈련하는 모습 등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F-22A를 비롯해 F-15C 이글 전투기, E-3 센트리 공중조기 경보기,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 등 군용기 3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가데나 기지는 미 공군 전력을 신속하게 운용하는 능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기지 임무의 필수적 기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데나 기지의 독특한 전력 구성과 전략적 위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광범위한 작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이어 군용기들이 집단으로 활주로를 주행하는 훈련인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엘리펀트 워크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를 주행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22A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적의 레이드망을 피해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A의 최고 속력은 마하 2.5 이상, 작전 반경은 2,177km에 달하며 미한 미일 연합훈련에도 투입됩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표준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standard U.S. response to a North Korean provocation. The U.S. tends to be reactive.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대응에 있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한 이후 미국이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F-22 전투기를 시범 운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F-22는 또한 여러 면에서 F-35보다 훨씬 더 은밀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전투기라며 따라서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특별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F-22 is also a stealthy aircraft, designed in many ways to be even more stealthy than the F-35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치를 알면 F-22가 침투해 그곳을 폭격하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이에 관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 전투기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국 이종섭 장관이 23일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와 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양자회담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미한동맹의 군사연습과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결코 얻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다면서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론과 책임론을 거론하며 중국의 협력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막강한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지만 이를 사용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3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중국의 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국이 정말로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keeps saying it want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계속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규칙 기반 질서에서 책임감 있는 일원이 되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주요 협력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등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중국 측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에 더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려고 시도할 의무를 중국이 가졌다는 점을 시진핑 주석에게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을 만나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도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중국은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핵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미국 관리들이 중국의 행동으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keeps saying to us that they want a positive relationship, that they want a positive relationship.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계속 미국, 한국, 일본 등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제는 중국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북한이 실질적인 대화로 돌아오는데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앨리슨 슈워츠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치열한 미중 경쟁의 와중에 북한과 관련해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state of US-China relations currently, this is an area of mutual concern and mutual cooperation.
현 미중 관계에서 북한은 상호 공동의 고민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슈워츠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주석이 둘 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시험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한다는 점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조된 미중 갈등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슈워츠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압박해 도발을 자제시키라는 미국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편이 더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Chinese want to see the US unilaterally acting on an issue like North Korea that's so close to their borders.
슈워츠 연구원은 중국이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는 단지 미국의 영내 영향력과 중국 없이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영내 미국의 군사 안보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대 교수는 중국이 실제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이 아직도 매년 5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one big lever that they still have though is crude oil. They give North Korea about 500,000 tons.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 재개할 수 있다며 만약 중단하면 북한의 일부 산업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유를 정제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북한군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중국이 만에 하나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이는 북한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90% of trade from North Korea, you know, with China.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분명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관계를 맺고 경험을 쌓아온 중국이 현 상황에서 대북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압박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따를 것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브라운 교수는 현재 상태가 중국에게 가장 완벽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kind of perfect for the Chinese. We're not going to bomb North Korea. But everybody's anxious about it.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지 않을 것이지만 모두가 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미국과 북한, 한국 모두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는 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생각할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표부 대표를 지낸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특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팔 연구원은 중국이 물론 미국이나 한국보다 더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꺼려온 북한의 오랜 태도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중국이 경제적, 외교적 역량과 문화 등을 총동원해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 각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언론인을 포섭하고 공작학원 등을 설립해 중국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진영이 20일 발표한 중국의 세계적 악성 영향력 폭로 보고서는 중국이 국가적 침투 전략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간판 수단을 나열했습니다. 자금 대출을 빌미로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채 함정 외교, 공자학원과 같은 문화예술을 통한 소프트 파워, 그리고 경제력, 군사력을 통한 하드 파워 등을 대표적인 접근 경로로 꼽았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에서 언론 협력을 가장한 활동을 통해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면서도 정작 중국 기관과 단체들은 언론 협력을 가장해 외국 기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을 이용해 선전을 확산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언론의 자유를 강화하려는 지역적 노력을 약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2002년에서 2017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인 82명을 대상으로 중국 방문을 주선했고 이 중 41%는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 출신이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콘텐츠 공유 협력과 언론인 교류, 기고문 인터뷰를 통해 동아태 지역 국가에서 중국의 내러티브를 홍보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공자학원과 자매도시 혹은 교류 프로그램 등을 공공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경제 선진국들은 중국의 공공 외교 활동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다양하게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악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벌이는 활동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심층 조사 결과 중국의 글로벌 투자와 상업적 노력은 전 세계 많은 국가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로 중국의 약탈적인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대일로 사업은 마치 글로벌 개발과 투자 사업인 것으로 잘못 제시되고 있다며 실제로는 중국의 강압적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군사력을 투사할 토대를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과 여러 양자 대화를 재검토하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악성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하길 거부하고 있다는 건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 공산당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선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 양자 다자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상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리알 켄트엘 의원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장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와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건 미국 공급망의 탄력성과 역내 번영, 그리고 공동의 이익 증진 등 미국 국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회 청문회에선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유관국들에게 냉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영국 측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전날 캐롤라인 윌슨 주중 영국 대사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류 대사가 윌슨 대사에게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주요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류 대사는 한반도의 상황이 오늘날에 이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으며 대립과 압박 캠페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유관국들은 냉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함께 추진하는 쌍궤 병행과 단계적 동시적 접근 원칙의 기초에 서로의 정당한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평화와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진전시키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윌슨 대사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영국의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류 대사는 트위터에 이날 회동이 영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윌슨 대사는 전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상기시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윌슨 대사는 오늘 중국 외교부에서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심각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대사는 이어 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한 영국의 우려와 국제평화와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 탓이라는 주장을 반복했고 그 결과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산회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복구 작업에 진전이 없어 이곳에서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처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처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지난 9월 이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복구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unnel 4, there has been no progress since September. They repaired the road, made it a little bit harder. But they have not done any excavation.
하이노넨 연구원은 23일 VOA에 지난 6월 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던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주변 도로를 더 단단하게 보수했지만 4번 갱도를 개방하기 위한 굴착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는 그곳에서 핵실험이 가능하기 위해선 복구에 몇 달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내년 2월이나 돼야 4번 갱도에서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풍계리 3번 갱도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며 다만 3번 갱도에서도 장비 이동 등 일부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unnel 3 is then a different thing because that was the first one which they started in the springtime to restore. But to my big surprise, they are still.
하이노넨 연구원은 봄부터 복구를 시작한 3번 갱도에서도 여전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놀랍다며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결단을 기다리며 세부적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와 비교하면 3번 갱도 앞에 핵실험을 관측하는 관측소가 없는 것이 눈에 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과 달리 관측소를 세우지 않고도 실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추가 작업이 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6월 북한이 풍계리 4번 갱도 주변의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며 4번 갱도를 재개방하는 데는 두 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 갱도를 포함해 풍계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설 징후와 일치한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시 밝혔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아직 4번 갱도가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선다면 3번 갱도의 주 갱도와 가지 갱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하나의 실험이 실패하면 다른 실험도 함께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해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교수는 17일 이 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연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커 교수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서 전략 핵무기를 시험할지 전구 핵무기를 시험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며 자신이라면 두 개의 실험을 동시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y own view, what I would do if I were in their shoes, I would do two for the price of one. And Jeffrey can tell you the difference.
해커 교수는 북한이 풍계리에서 두 개의 갱도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이라면 값은 한 번만 치르고 두 개의 실험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세 차례의 핵실험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국장은 23일 VOA에 갱도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갱도에서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tunnels themselves have multiple branches, so you could use the same tunnel for multiple tests. Each tunnel has a main tunnel, but then it has branches that lead off.
루이스 국장은 한 개의 갱도에서 동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며 이는 소련이 과거 진행한 실험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동시 핵실험, 미국은 연쇄 핵실험을 많이 진행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동시 핵실험 혹은 연쇄 핵실험을 추진할 경우 몇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취급돼 국제 제재를 한 번만 치르면 되고 외부에 핵실험 위력 관련 정보를 정확히 노출하지 않으며 동원 인력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루이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총 4개 갱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4번 갱도는 3번 갱도에 비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3번 갱도는 상대적으로 폭발력이 낮은 전술 핵무기, 4번 갱도는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실험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이노넨 연구원은 겨울철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비가 많이 와서 갱도에 물이 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눈이나 추운 날씨는 핵실험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을 2월에, 4차 핵실험을 1월에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사회상에서 삼박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한 건 더 포착됐습니다. 올해 이 해역에서 이뤄진 불법 환적은 VOA가 파악한 것만 30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서해 해상을 촬영한 2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박 두 척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서쪽으로 약 9.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이들 선박은 길이가 각각 90m와 45m로 선체 옆면을 최대한 밀착시킨 채 나란히 서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뷰이는 그동안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9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한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30건으로 늘어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밝혔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지 품목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만큼 어떤 물품이라도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최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다라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게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측에 요구해 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환기 워킹 그룹 등 27개 북한 인권 단체들은 24일 살몬 특별 보고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의 생사와 행방 확인을 북한에 요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살몬 보고관에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전향 의사를 밝힌 탈북민의 한국 국적 부여를 법령에 규정하고 탈북민 조서와 구금 권한을 국가정보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할 것, 그리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법규 마련 등을 촉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북 구호단체들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3년 가까이 대북 지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제는 의욕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곳으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는 단체도 있다면서 현재 가장 큰 도전은 대북 제재보다 꽉 막힌 북한의 국경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20년 넘게 북한에서 결핵 지원 사업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23일 VOA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지원단체들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단체 대표는 2022년 1월 이후 방북을 포함한 주요 대북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며 이에 따라 최대 수혜자였던 북한의 취약계층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와 연결해왔던 북한 내 소통 창구는 거의 단절됐고 북한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섰던 인력마저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국면 속에 구축해 놓았던 물류, 운송, 선적사들과의 관계가 모두 끊긴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제 국경이 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원 대상을 북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 단체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유엔 산하 유엔 인구기금은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로부터 북한에 보낼 인도 지원 목적의 자동차 두 대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이 자동차들을 북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 개방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핀란드의 최대 국제 원조 단체로 북한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식량 지원 사업 등을 계획하던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도 23일 VOA에 북한의 국경 봉쇄로 모든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20년 6월 27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 물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국경 봉쇄로 면제 기한 내에 관련 물자가 반입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면제 기한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지만 별다른 진전을 없는 가운데 다음 달 면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대북지원단체들도 북한의 장기간 국경 봉쇄 조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정부기구 7곳 대부분이 안보리의 제재 면제가 이루어져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관련 물자 반입이 지연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한 단체는 2020년 1월 이후 진전이 전혀 없다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진단기를 포함한 구호 물품이 수년째 북중 국경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북한의 국경 개방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품 보관료 등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단체들 대부분은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유엔의 제재 면제 승인 절차가 매우 빨라졌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단체들의 입장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유엔 제재를 완화해 북한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또다시 펼쳤습니다. 이들 두 나라는 지난 2월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 이어 6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의 복잡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제재 결의가 악화시킨다며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 원인은 대북 제재가 아닌 정권의 탓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지난 16일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트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인권 유린의 책임이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김정은 정권이 자원을 전용해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나이지리아인 라먼 올로루나 아바스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아바스는 21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했습니다. 아바스는 자신에 대한 판결 중 형량에 대해서만 재심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바스의 형량은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40세 남성인 아버스는 2019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재판을 받아봤습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 7일 아버스에게 135개월의 연방교도소 구금형과 피해자금 173만 달러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지난달에도 윤활유 등 비연료성 유류만을 북한에 공식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의 출처에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유류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는데 북한과의 유류 거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지난달에도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일절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중국 해관청서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본 결과 10월 한 달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유류 제품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윤활유용 기유, 기타 윤활유뿐입니다. 공식 기록만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휘발유와 경유, 등유와 같은 연료성 유류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혀 유입되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해온 러시아 역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유류 반입량을 계속 0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연료용 유류를 공급하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없다는 의미여서 북한의 유류 수급 방식의 의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료용 유류 반입이 전무하다는 공식 기록에도 불구하고 북한 유류 항구에는 크고 작은 유조선들이 계속 드나들고 현장에선 유류 저장 시설 확충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남포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 기간 6척의 유조선이 유류 항구를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남포 유류 밀집 지역에는 최근 완공된 지름 약 30m의 대형 유류 탱크를 포함해 지난 4년간 약 10개의 유류 저장 시설이 신설되고 유조선 저반 시설도 2개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공식 경로가 아닌 선박 간 환적 등 밀수 방식으로 유류를 반입하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러시아 유류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유류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2일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와 특정 서비스 제공 금지를 명령한 대통령 행정명령 14071호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이 행정명령은 당초 대러 투자와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을 골자로 했지만 이날 발표를 통해 러시아산 유류 거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번 결정문에서 행정명령 14071호는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운송과 관련된 서비스에도 적용된다면서 무역과 상품 중개와 금융, 운송, 보험, 선박 등록, 세관 업무 대행 등을 구체적인 금지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휘발유에 대해서도 조만간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라며 정제유 거래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러시아산 유류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등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www.vo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유엔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평안도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안주는 아침 최저 10도, 낮 14도, 남포 아침 최저 10도, 낮 15도, 양덕 아침 4도, 낮 12도, 신의주 아침 10도, 낮 14도, 구성 아침 9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 8도, 강계 아침 3도, 낮 11도, 희천 아침 6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15도, 옹현 아침 9도, 낮 16도, 개성 아침 6도, 낮 14도, 사리원 아침 9도, 낮 15도, 신계 아침 6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7도, 낮 16도, 신포 아침 6도, 낮 15도, 장전 아침 9도, 낮 17도, 평강 아침 2도, 낮 1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5도, 낮 17도, 장진 아침 2도, 낮 8도, 청진 아침 4도, 낮 14도, 김책 아침 5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3도, 낮 12도, 김영권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4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1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오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았습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인 추수감사절에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만찬을 함께합니다. 미 자동차협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화되면서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5,460만 명이 자택에서 최소 50마일을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협회는 또 약 4,900만 명이 자동차로, 450만 명은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미국 내 공항이 지난해보다 더 붐빌 것이며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 뉴욕에서는 1924년부터 이어져온 퍼레이드도 열립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이 제공하는 포탄과 정밀무기, 방공미사일, 전술차량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군사원조에 미국의 나삼스 단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를 위한 추가 군수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원조 규모는 190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편 스페인은 루마니아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니콜라이 시우카 루마니아 총리는 어제 기자들에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달 최소 130명의 스페인 병력과 8대의 F-18 전투기를 루마니아에 파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동맹국들은 이란 루마니아에서 방공미사일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의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해 확전 가능성을 밝힌 터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터키의 최근 시리안의 공습은 이슬람 극단 조직인 ISIS를 패배시키고 1만여 ISIS 조직원들의 구금을 유지하기 위해 시리아 영내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미국 인력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ISIS를 물리치는 임무와 이 임무를 위해 헌신하는 지상 병력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인 갈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시리아에 대한 전면적인 지상 공격을 자제할 것을 터키에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측 협상 대표인 알렉산더 라브렌디에프 씨는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터키와 이란 협상단과의 회동 후 우리의 논의가 앙카라에 전해지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식이 찾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렌디에프 대표는 미국이 북동 시리아 지역에서 파괴적 경로를 따르고 있다며 쿠르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 안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와의 싸움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이끄는 시리아 민주군과 연합하고 있으며 이는 터키와의 깊은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북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공중작전은 시작일 뿐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지상군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과 관련해 이란 안보 관계자 3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 내 쿠르드족 지역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특별히 심각한 보안군의 대응에 연루된 핵심 관리들을 목표로 했다고 미 재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제재에는 쿠르드 지역 사난다즈시의 하산 아스가리 시장과 사법경찰 책임자인 알리레자 모라디 사령관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들이 이란 보안군에 의한 16세 시위대원의 사망 원인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다른 쿠르드 도시인 마하바드를 관할하는 이슬람 혁명수비대 현지 지상군 사령관인 모하메드 타키 오산루를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그가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추가 병력을 보냈던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이란 정권은 보다 나은 미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온 그들의 어린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어 마하바드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사례를 포함해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대에 대한 이 같은 학대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 세계적 홍역 확산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WHO와 CDC는 어제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홍역 백신 접종이 꾸준히 감소하고 감시 체계도 취약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지난해 전 세계 약 4천만 명의 어린이가 홍역 백신 접종을 놓쳤다며 이는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 기간 방역 체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홍역 면역력이 없는 어린이들이 대체 제때 접종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O 홍역 전문가인 패트릭 오코너 씨는 로이터 통신에 홍역 환자가 예년에 비해 아직 극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이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